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15장 1절 말씀은 이후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14장의 내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개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사로잡혀갔던 조카 롯과 그 가족들, 그리고 잃어버린 재물들을 찾아오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여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던 것은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사로잡혔던 롯의 가족과 그 다음에 재산을 되찾아오기는 했지만 이후에 그들이 다시 재추격해서 보복하진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차원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이어지는 내용들을 쭉 살펴보시면 자신에게 아직 약속의 후사, 이 상속자가 생겨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시켜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런 상황에 대한 조바심 이런 것들을 또 염두에 두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선 여기서 나는 내 방패라 이렇게 말씀했죠. 방패라는 말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사개나라 연합군과의 전쟁을 벌이고 잃어버렸던 롯과 또그 가족들 그리고 전리품들을 다 되찾아 오기는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었고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라는 의미로 나는 너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멜기세덱이 말했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으로부터 지켜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너의 방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 여기서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상급.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선물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영생도 큰 선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그분 자신이죠. 그래서 언약의 핵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조 원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건희 회장의 양자가 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물론 뭐 저는 양자 시켜줄게 하면 뭐 크게 뭐 관심은 없지만 물질적으로 볼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1조 원, 100, 1, 뭐 10조 원을 주는 것보다 사실은 그의 그 양자로 등록되면 뭐 1조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우리가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 자체가 큰 복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오시는 것 이것이 더큰 복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읽어보면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달리 없다. 주밖에 누가 있으리요? 이런 찬송들을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가장 큰 상급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생을 살면서 다른 무엇을 자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추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은 신자다운 삶을 살까? 여기에만 여러분이 고민하시고 마음을 두시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이 대답을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 말을 왜 하고 있습니까? 언뜻 보면, 자녀를 두지 못한 혈육에 대한 애착심이 발동되어서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로 아직까지 저에게는 상속자가 없는데 나의 상급이 되어오신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뭘 주시려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은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혈육에 대한 애착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후사로 부름을 받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가 생겨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말이죠. 우리가 좀 거슬러 가서 13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리적인 한 장소에 있을 수 없어서 롯을 먼저 자신이 좋아 보이는 땅 소돔으로 떠나보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했죠. 이 자손이라는 말은 씨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15장의 상황은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 약속의 상속자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신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런 후사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후사가 자신에게는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묻는가 하면 내 몸에서 날짜를 아직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내 집에서 길린 자,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만약에 주인이 재산이 많은데 재산을 상속시켜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집안에서 가장 충실한 종, 종한테 유업을 상속시켜 주었던 그런 습관, 관습을 따라서 그러면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서 날짜라고 말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물론 혈통적인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상속자가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하갈의 소생이었던 이스마엘이 제외되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서자의 자식이니까 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수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이 낳은 아들은 야곱과 에서로 똑같이 정실 사라로부터 얻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볼 때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혈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혈통이라는 것은 뭘 가리키는가라고 말할 때 무슨 단순한 관념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혈통은 이어지는 내용 6절을 이제 보시면 내 상속자, 내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약속을 가시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별을 한번 세워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의하셨죠. 저는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제가 있었던 제일문창 교회라는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지리산 등반을 했는데 죽을 뻔하다가 한번 살아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드리기로 하고 그때 지리산 한 1200고지 되는 세석평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리산 등반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세석평원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데 밤중에 소변을 보러 깨어서 나왔습니다. 그때 하늘을 이렇게 딱 봤는데 하늘에 검은 부분보다 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광경은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별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이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장 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들이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에도 이 말씀이 인용이 되고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자신의 혈통이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자손, 이 자손이 원칙적으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로 여겨지게 된다. 그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읽어보시면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러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내 몸에서 날짜라는 이 말은 단순히 혈통적인 의미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1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었는데 조금 더 이 말씀을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면 좋은데 왜 시간이 좀 지나서 여기 15장에서 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이 주어질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보통 우리가 믿음은 바로 의롭다함을, 의롭다 이김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12장에서 그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선언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장 약해졌을 때, 약속의 후사를 주겠다라고 말씀했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후사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극히 사실은 약해졌을 그때 왜 이야기를 하셨는가? 우리 교회 참 선생인 칼빈이 만약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을 그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주어지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자신에게 의가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명쾌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소망과 기대를 다 접어놓았던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셔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에 대한 전폭적 믿음이다. 그거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자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가만 보면 불신에서 나온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뭘 근거로 당신 믿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런데 성경 전체 문맥으로 보면 지금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물었던 질문이라기보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것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인데 우리가 죽지도 않고 어떻게 그냥 믿음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을 하지요?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죠. 3년 된 여러 재물들, 그렇죠? 이 재물들은 다 레위기에 나타나는 그런 동물들의 목록이죠. 이 재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둘로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죠, 그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기 저주적인 서약일 뿐만 아니라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드린 바대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300만 원 빚을 졌는데 제가 적은 돈이지만 30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빚을 갚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 여러분들이 탕감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기업 회생 절차를 이제 절차를 따라서 기업을 이렇게 회생시킬 때 공적 자금을 투입하잖아요. 그럼 공적 자금은 그냥 하늘에서 툭 하고 떨어지는 겁니까? 아닌 것처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일이 우리로서는 아니 도대체 뭐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바로 그런 질문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19절 이하의 내용으로 보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레위기에 나타나는 제사 제물에 사용되는 짐승들을 둘로 다 쪼개어 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쇠는 너무 작으니까 쪼개고 말고 할 것도 없었기 때문에 쪼개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근데 솔개가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되어 있죠. 솔개가 왜 사체 위에 내렸겠습니까? 뭐 당연하죠. 얼마나 존먹이감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내쫓았습니다. 근데 해가 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잠에 빠졌다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들 세상 모르고 잔다, 뭐 어부가도 모른다 이런 표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잠이 든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꿈을 꾼다든지 그죠? 환상을 보는 이런 상태죠. 그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의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걸로 해석하면 다 되죠. 여러분들 창세기가 끝이 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400년의 세월이 이미 지나버렸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애굽 사람들이 박해하기 시작했죠. 바로 이 약속의 근간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 다음에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 약속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출애굽기에서 가시화되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이 빨리 가라고. 왜? 너희들이 있으니까 재수 온 붙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으니까 계속 재앙이 계속되잖아요. 장자까지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보물까지 다 그냥 챙겨서 보냈죠. 바로 그런 상황을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동물을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우선 지나가시는 이 약속은 흔히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손에 장을 지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 피해는 내가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지로 자기 저주적인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되게 만약에 부동산 계약을 파기하면 10%는 뭐 주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조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 담보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목숨이 있습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신가 하면 나의 사는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이 나타나요. 나의 사는 것을 두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처럼 목숨을 담보로 맹세하시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살아있다는 것을 담보로 내가 맹세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런데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유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유언. 유언은 유언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을 발생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이 약속을 하신 당사자인 하나님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죽으실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모든 법적 근거와 틀을 마련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속해 있었는가? 세상 나라인 애굽에 포함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거기에서 이끌어내시죠? 그죠? 이끌어내셔서 바로 그냥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셨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역시 또 가나안 땅, 세상의 세력이 왕노릇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역시 또 인도해 드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어디에 거하느냐? 세상에 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흔히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영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말을 사용하죠?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자, 경건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경건은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여기서 나타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에 집중하고 전심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경건한 사람이죠. 그런데 참된 경건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일상에서 나타나죠. 가장 비신앙적이고 가장 비기독교적인 상태에서 경건이 드러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서도 사도 베드로가 말한 바대로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뭐라고 말하죠?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 목적지가 없이 그냥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김사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약속했던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겠지만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400년 후에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그 대답이 나타나지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온다.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는 약속의 땅에 4대 만에 돌아온다. 즉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된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가나안 신을 섬길 때 자기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바로 그 땅이죠. 근친 상간의 죄와 온갖 죄가 자행되었던 땅,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차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즉 교회를 위하시고 신자를 위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지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죽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시거든요. 결국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에서 헤렘이라고 말해서 가나안 족속들은 전부 다 진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지어 자녀와 임산부까지 다 죽이도록 말하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종청소입니다. 그 상황만 바라보면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런 명령을 하고 있죠? 이 말씀에 근거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악위까지 찼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대행했다 라는 점으로 그런 각도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19절에 겐, 그니스, 감몬, 헷, 브리스, 르바, 아모리, 가나안 족속 등등등등. 그죠? 이 족속들은 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전부 다 진멸당해야 될 족속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8절에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게 경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바로 이 땅을 회복시킨 분 존재가 누구지요? 솔로몬 때.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비로소 샬롬이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시는 그런 내용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리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자기 저주적인 약속 지키심,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거기에 달려있다. 우리 편에서는 뭐 하면 되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요, 또 어떤 것도 우리의 의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이 칭의의 교리만큼 은혜로운 교리는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그 암송 여기 웨스민스터 소일문답에 쭉 나타나고 있는데 1문부터 6문까지 이 내용을 한 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암송한 거 1문, 사람의 죄를 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할 것인지를 지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자녀들과 하고 함께 계속해서 읽고 설명도 하시고 또 암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외우면 물어보면 자기 믿음을 고백해요. 근데 그냥 신앙생활 하시면요. 뭐 하나 제대로 명쾌하게 답을 하는 게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유산으로 주셨으니까 잘 암송하고 또 자녀들과 함께 또 체크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배운 귀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흐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저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임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어줍잖은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사려고 하는 이런 모든 시도를 다 포기하고 이미 주께서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가난하고 또 애통하는 마음, 믿음의 빈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